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미국은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 체제와 소통할 수 있는 몇 개의 채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나 체제 전환,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 DMZ 이북 지역에 대한 군사력 동원 등에 관심이 없다고 보장했음에도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의 이날 성명은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면서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국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오늘 이탈리아 일간 라 레프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에 부임한 북한 대사는 이탈리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노 장관은 북한이 현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고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파노 장관은 하지만 이탈리아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아그레망을 승인받고 8월 하순 이탈리아에 부임한 문정남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임명자는 신임장조차 받지 못하고 이탈리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프랑스 제2도시인 마르세유의 기차역에서 오늘 흉기를 든 괴한의 테러로 시민 2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있던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와 프랑스 행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마르세유 중심가의 생샤를역 앞 광장에서 시민 2명이 괴한의 흉기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괴한은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레자르 콜롱 내무장관은 테러 소식을 듣고 마르세유로 이동 중이라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휩쓸고 지나간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섬 주민 절반가량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95%는 정전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다만 어제 복구가 조금 이뤄졌다며 섬 내 60개 병원 가운데 51곳이 문을 열었으며 공항도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셀로 주지사는 또 도로가 복구됐지만 여전히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디젤유와 휘발유를 실은 트럭 100대가 내일까지 수도 산후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 자치 정부가 분리 독립 주민 투표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민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주 의회가 지난달 6일 통과시킨 주민 투표 실시법의 효력을 5개월 동안 중지시켰고 스페인 중앙 정부는 주민 투표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탈루냐 자치 정부가 이날 분리 독립 주민 투표를 강행한 것입니다. 주민투표가 시작되자 스페인 당국은 일부 투표소를 폐쇄하고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압수했습니다. 스페인 경찰 당국은 북동부 지역 2,300개의 투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민투표 저지를 위해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어제 엔진 문제로 캐나다 동부 해안의 한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에어프랑스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에어프랑스 에어버스 A380기가 엔진 4개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겨 캐나다 구스베이 공항에 불시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북한의 은행과 개인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두 번째 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그게 바로 군사 옵션이고 또 이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군사 옵션, 뭐 파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경한 메시지를 북한에 향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런 배경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대체로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되고 있고요. 또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그 미국을 향해서 상당히 거친 언사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별히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개인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강한 언사들을 쏟아냈는데요.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와 그 발언들, 레토릭들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행동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북한이 사실 겉으로는 상당히 강한 레토릭을 그 포기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말하자면 군사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이런 강한 경고성 발언들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네.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들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최근에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서 네. 이 북한군 수뇌부는 북한군에다가 어쨌든 우발적인 충돌이나 또는 교전 상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 현장의 지휘관들에게 선 보고 후 조치 이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조치 후 보고가 아닌 거죠. 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양측의 오산으로 인한 교전이나 충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힌 건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따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경계를 갖게 하고 예. 이런 효과를 내는 측면도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제 두 가지 큰 맥락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뭐 여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제목을 뽑기에는 상당히 좀 편한 그런 선명성이 짙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평가도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의 쭉 이어지는 대북 발언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미국과 그 북한의 수뇌부가 그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전을 하면서 그 한반도 긴장이 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언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의 전쟁이다 이런 그 제목도 붙이고 있습니다.
예.
미북 간의 일종의 그 말의 전쟁이 그 본격 시작된 것이 그 8월 8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그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당연히 그 한국과 미국 언론이 상당히 같은 화형과 분노에 주목을 했고요. 그러자 그 북한이 그 태평양에 있는 그 미국령 섬이죠. 그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 이런 위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말이죠. 8월 29일 날 화성 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9월 3일에는 그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해서 상황을 상당히 그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무대는 일단 유엔 총회로 옮겨졌는데요. 9월 19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 이렇게 부르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또 만일 북한이 그 미국과 동맹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그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화를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1일 날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그 인신공격성 표현을 써가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당시에 그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 와 있었는데요.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망상자, 정신이상자 이렇게 부르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이용하는 그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또다시 그 이용호 외무상이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렇듯 지난 한 달간 화염과 분노에서 선전포고까지 또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말의 수준, 언어의 수준에서는 미국과 북한 관계가 상당히 그 위협이 고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줬는데 마치 뭐 흔히들 하는 말로 핑퐁 게임처럼 이쪽에서 하나를 던지면 저쪽에서 하나를 더 얹어서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뭐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성명 소개를 해주셨고요. 최홍기 기자가 또 그리고 최근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들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최은기 기자가 소개한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북한 정권 사상 처음으로 개인 이름으로 그 성명을 낸 게 있고요.
예.
또 바로 이어서 마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고성 발언에 대해서 또다시 맞받아치는 이런 국면이 있었고요. 북한이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경고성 위협에 대해서 내놓은 것은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폭발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예.
또한 하나는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을 가해서 격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것이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응 발언을 한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의 그런 실질적인 능력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예.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 전엄 아닙니까?
네.
이 최고 전엄을 상대로 이렇게 비난성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이다. 그 이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북한이 이 부분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태평양상에서 수도탄 폭발시험을 한다는 것은 그에 앞서서 괌섬을 향해서 포위사격을 가한다라는 그런 경고성 위협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예.
미국과 북한 간에 이렇게 말의 전쟁이 말하자면 수그러들지 않고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을 그대로 실행할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 있느냐 또 그럴 의지가 있느냐. 자, 전문가들의 분석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개인 성명에 그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미국에 대한 초강경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미국이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초강경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
특히 아주 본인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아마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상당히 강경한 도발 조치할 거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대로 그 태평양상의 수소폭탄 폭발 시험. 일종의 이건 대기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태까지는 전부 다 그 풍계리 지하에서 했는데 이거는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폭발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공해상에 있는 미국 전략폭격기를 공격을 해서 격추할, 떨구겠다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도 할 소지가 있고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괌 포위 사격을 얘기했으니까
예.
어차피 그리고 또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화성 12형이든 14형이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뭐 미 본토 능력을 과시하겠다 이런 거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수소폭탄 실험은 과거에 미국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중국, 러시아도 과거에 대기권 한 적이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한다면은 방사능 낙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상당히 그 환경적 제한이 뿐만 아니라 또 중국, 미국, 국제사회가 상당히 싫어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국무부 대변인도 이것은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걸 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거의 뭐 갈 때까지 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대상이 어쨌든 국제사회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공에 접근하는 미국의 폭격기를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과거에 실제로 북한이 그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1969년에 동해에서 미군의 EC-11 경보기를 공격해서 미군 3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고요.
네.
또 1981년에는 미국의 고공 정찰기죠. 그 SR-71을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이때는 실패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 달에 한두 차례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공격하겠다 이런 건데요. 뭐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만일 실제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그 미국 또는 국제사회가 대응해서 상당한 북한이 그 피해를 입을 그럴 그 상황이 있고요. 괌에 대한 것도 이것이 어떤 종류의 그 괌에 대한 태평양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미국의 공격 대응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서 초강경 대응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상당한 그 피해 자신들의 대가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세 가지 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북미 간에 오갔던 그 설전 가운데 하나가 선전포고 이 부분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선전포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은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 그거 외에도
예.
이수영 외무상이 유엔 총회 발언을 앞두고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북한의 이수영 외무상이 유엔 총회 발언에서 라켓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라켓맨이 앞서서 했던 것을 그대로 번복을 한다면 그거는 오래 남지 못할 것이다.
아.
북한 정권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수영 외무상이 이 미국의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가 이 말을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면서 처음으로 선전포고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자, 이 미국 정부는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의 측면에서는 미국이 그것도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가 정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날렸고 또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통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2000년대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라크 침공 이때도 선전포고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아, 한국전쟁 때도 사실 북한이 선전포고를 하고 남침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전포고는 그 자체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용어가 됐고요.
예.
아, 미국 자체가 선전포고를 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것을 전쟁으로 하는 것은 북한이 나름대로 내부의 결속이라든지 동원을 목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선전을 하는 것이지
예.
실제로 선전포고를 한 건 아니지 않냐
네.
이런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그 뭐 북한의 강경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뭐 예전에 과거에 뭐 서울 불바다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서 주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상대에 대한 거친 언어들이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과 그 미국 그 신문과 방송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심중농자들을 보면은 아, 미국이 그렇다고 먼저 뭐 지금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실제로 미국이 그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무슨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조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에 주한미군도 있고 그 미국인들,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거 1993년 같은 사례를 보면 미국이 그때는 진짜로 영변 폭격을 준비할 적에 그 한국에 있는 미군인들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소개 작전 이런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일상적인 그 군비 태세 작전 이런 것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직 뭐 설사 이런 것이 하더라도 그렇게 임박한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전쟁 또 정치 이런 것도 다 최고 지도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과 북한 간의 이 같은 그 인신공격선 비난전이 계속되면은 이 같은 기존의 가뜩이나 그 위험한 상황에 불신과 오해가 겹쳐서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것이 그 무력 충돌을 비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과 북한 간의 이 같은 상황을 해소시킬 만한 어떤 그 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충고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강경한 대북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미국의 일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상당히 강한 이 팍스 뉴스 텔레비전 매체죠. 팍스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70%의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북 강경 발언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특히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좀 갈리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가 부정적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90% 가까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좀 해소하고 상황을 관리하는데 나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들은 좀 엇갈리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나머지는 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황을 좀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예.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편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돼서 네다섯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상당히 험악한 것도 있다. 이런 말의 배경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네, 맥마스터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그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에 백악관에 있으면서 북한을 포함한 그 외교안보 사안을 가장 그 다루는 그 아주 그 핵심 참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맥마스터 그 보좌관이 워싱턴에 있는 전쟁학 연구소 싱크탱크죠. 그 연구소에서 북한의 문제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미국의 국방부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필요할 경우에 깊이 감춰둔 무기를 꺼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예.
미국이 바라는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전쟁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그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강조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그 협상을 원한다면 그 전에 그 자국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고 핵포기를 할 의사가 있다는 그 의사를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언론이나 그 한국 미국 언론들이 전부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이제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로 사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행동 또 바로 밑에 트럼프 밑에서 이 같은 외교안보 정책을 움직이는 실무 주역들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맥마스터 보좌관 또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이런들이 발언이 중요한데요. 참조로 지난 8월에 중순에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 미국 신문에 그 공동기고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실무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을 무슨 공격을 하거나 정권을 교체하거나 또 뭐 미군이 뭐 북한에 진주하거나 이럴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북한에 대한 그 외교적 협상 이것이 그 일순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또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오히려 미국의 그 협상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전에는 북한이 그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용의가 없다 이런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그 기본 입장이었는데
네.
틸러슨 매티스 국방장관 모두 북한이 핵 협상을 도발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은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보다는 훨씬 더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 거친 말들을 주고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군사 행동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군사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죠.
예, 사실 그런 분석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군사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 그 옵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그야말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은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 CBS 방송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한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 도발이 이것이 그야말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선제 공격을 가하거나 미리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도 그야말로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승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들은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난민이라든지
네.
그로 인한 북한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양쪽에 다 루즈루즈, 윈윈이 아니라
예.
양쪽이 다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발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또 그럴
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치하고 있는 점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부분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우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더 많은 부분이 그렇고.
사실 수뇌부에서 통제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우발 행동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의 생존이 목표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정신에서는 이런 도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데
예.
계속해서 말의 전쟁이 고조되고 또 어떤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네.
계산에 의해서 교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촉발되면 이것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예.
미국과 북한이 바로 이런 부분이 위험한 사안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자신의 최근의 대북 발언에 대해서 좀 언급한 부분이 있던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 로켓맨 그 용어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접 좀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이 좀 그 뒤에 나온 발언을 보면 로켓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욕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그 해명을 또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뉴욕 맨하탄의 그 한 식당에서 그것은 비공개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로켓맨 별명에 대한 일종의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아,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로켓맨은 모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그 망신 주거나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칭찬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 뒤로 아까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로켓맨 얘기가 나오자 북한에서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또 무슨 깡패 이렇게 불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자신을 보고 노망난 늙은이 아마 이건 늑다리 표현을 가리킨 것 같은데요.
예.
늑다리라고 반격을 해서 김 위원장의 그 별명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그 트위터에다가 리틀 로켓맨 꼬마 로켓맨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에 대해 이미 그 수년 전에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라며 자신이 이를 그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선 주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쪽 지도자 간에 오가는 강력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금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 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북한은행 8곳 또 북한의 해외 은행 업무와 관련된 개인 26명을 이제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번 제재의 목적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역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북한에 관련한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말하자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정부나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게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그런 북한의 개인과 기업을 지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법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이 개인과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그 세컨더리 보이콧, 그렇죠? 이것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북한의 이런 불법 제재 대상으로 오른 기업이나 개인 등과 거래를 하는 관계를 맺는 다른 나라들의 기업 또는 정부일지라도
예.
이 경우에는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하게 경고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외 거래라든지 관계가 90%가 중국과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중국의 북한과 거래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북한을 세계 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하겠다. 이것이 목표라고 이렇게
예.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여러 제재 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시걸 맨델케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 차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ssage is clear. We will go after any company that does trade with North Korea.
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다. 이렇게 맨델커 차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의회 청문회에서도 미국 정부가 북한과 문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추적할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시걸 맨델커 그 재무부 그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28일 그 워싱턴의 그 상원 은행위원회에 열린 청문회에서 얘기한 건데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문제 있는 활동을 하는 이들을 추적할 최대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 좀 애둘러서 저 얘기한 측면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 또는 기업인들을 추적해서 그 제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애둘러서 얘기한 겁니다.
예.
아까도 그 세컨더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 뭐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천 수백 개의 기업 개인들이 지금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가 성공하려면은 북한과 중국 간의 이 금융거래, 무역거래 이런 것을 끊는 것이 뭐 제일 그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아시다시피 2차 제재,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인들을 제재하는 그야말로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일단 그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망설이고 좀 주저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끊지 않으면 제재가 그야말로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제재를 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다른 사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중국 기업도 이것이 밝혀지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이것을 제재에 올리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다만 우리로 치면은 비유를 하게 되면 일종의 칼집에 이렇게 손을 슬쩍 대서 중국 보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적에 얼른 이 거래를 끊어라. 이렇게 상당히 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해결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무부의 수잔 손튼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이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뭔가 이전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말하자면 구애라고 할까요? 촉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이행을 하고 하면서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었고요.
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전면에 나서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또는 여기 성명을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실무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관련 기업들 이제 폐쇄하라 명령을 했고 이에 앞서서는 뭐 중국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거래 제한 조치를 또 내린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이 정말 북한을 강력하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압박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용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약간 그 적극적인 그 대북 제재에 나선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중앙은행의 금융거래 차단 뭐 이런 그 보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것은 그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이 최근 그 공고를 냈는데요.
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에 따라서 북중 합작 기업과 합자 기업 또 외자 기업들을 모두 폐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20일 그러니까 30일이니까 넉 달 안에 모두 폐쇄하니까 1월 초가 되겠습니다.
예.
1월 초까지는 다 폐쇄해라 이런 결정을 냈는데요. 물론 이것은 안보리 결의에는 근거한 거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과거와 비교해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같은 조치로 지금 현재 그 중국에 약 100개 정도의 그 북한 내 식당이 있어서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철수를 뭐 해야 되거나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섬유 기업도 많습니다. 중국과 북중 간의 그 합작 섬유 기업도 많고 중국의 북한 근로자들이 나와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것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냐 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과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이런 그 해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북한이 지금 그 핵실험 여부는 국제사회 또 미국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전략적 위협입니다. 여태까지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유일한 핵보유국이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는 핵보유국이 되면은 이것은 중국의 이해에도 상당히 그 어긋나기 때문에요. 중국이 좀 더 과거와 달리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뭐 미국의 상무장관이라든가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시진핑 주석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잘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명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의 의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서 무언가 좀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분명하고요. 예. 지난 4월 달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11월 달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앞서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큰 틀에서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런 중국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지 않느냐. 예. 이것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대북결의의 이행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서 중국이 일정 정도 호응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는 중국 당국이 북한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쌍궤 병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를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부응하면서 또 그렇지 않고는 중국으로서도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정도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탈북자 김영수 씨 집. 텔레비전에서도 온통 추석 얘기가 가득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파와 마늘, 양파 같은 기본적인 양념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차례상에 오르는 채소는 시금치가 14% 값이 뛰었지만 도라지와 고사리 등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에게 얘기를 건넵니다.
작년보다 소고기랑 돼지고기는 비싸지긴 했는데 대신 그 수산물 가격이나 과일 가격은 더 누거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작년처럼 음식을 많이 해서 버리지 말고 적당한 양만 사야죠. 내가 사는 걸 가지수랑 사야 할 양이랑 한번 적어봐야겠어요.
아, 그래.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길에 나선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 여보. 아, 내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당신 저 바쁘니까 내가 상점에 가서 우리가 추석에 먹을 것들을 좀 사기도 하고 할 건데 당신이 그 준명씨가 있잖아. 그래 내가 살 건데 근데 올해 좀 우리가 좀 선물도 좀 사면 어떨까?
그러면 당신이 내가 준 그 명세표대로 사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도 받기만 하지만 선물을 좀 사줘야지. 네, 그럼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글쎄, 내 생각인데 무슨 추석 선물을 한 2만원, 20만원 정도로 잡고, 예, 우리 먹을 것도 좀, 뭐, 작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적당히 살려면, 최대한 필요한 것만 사야 되겠지. 그 내 생각에 한 15만 정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만에서 한 40만 정도가 아마 들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들게 해요.
알았어. 그래.
바쁘니까.
그치, 당신 바쁘니까 내 그러면, 이제 들려가지고, 다 사가지고, 가서 또 당신한테 보고할게.
알았어요.
그럼 수고하고.
알았어요.
일이 바쁜 부인을 대신해서 시간 여유가 있는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이 적어준 대로 혼자 장을 보기로 하는데요. 드디어 대형 상점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 지금 상점들에서는 추석을 맞으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쌓는다고 이 선물을 팔고 있는 매장에 사람이 지금 막 붐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선물 박스가 있는데요. 과일로 된 것도 있고 또 수산물로 된 것도 있고 떡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고급 기름, 그 기름 두 병이 들어가고 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그 먹는 물엿 같은 그런 액체가 또 한 병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조림통이 고급 그 참치라고 하는 고급 오족입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한 개 가격이 거의 한 4만 원 정도 됐었던 건데 한 2만 5천 원을 해가지고 다섯 개를 이제 샀습니다.
비교적 쉽게 선물을 구입한 탈북자 김영수 씨. 이제 부인이 적어준 대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키로가 이게 지금 100g의 가격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100g의 가격이.
그러면
요거는 지금 3,500원까지 해드려요.
아, 키로의 갈비에?
예, 그럼 14,500원.
네. 그러면 만약 이게 안심 잔다 하면 1kg면 이건 25,000원인 가격이
잖아요. 예, 25,000원. 1kg 정도 하시면 25,000원. 세일 좀 해드리면 3,000원까지.
오, 또 세일도 되나요, 여기서?
조금 해드려요.
추석 때문에 세일 해주나요?
탈북자 김영수 씨, 상점한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데요.
예, 당연하게 또 이제 추석날이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하니까 우선 술이나 또 이제 맥주도 좀 사야 될 것 같죠. 예,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먹기도 해야 되니까요. 우선 상에다 놓을 고급 술을 좀 하나 좀 사야 될 건데 자, 여기 다 있네. 정말 여기는 중국 술, 일본 술, 각종 술 다 있습니다. 일본 술도 거의 15달러가 되는 그런 술도 있고 한 병에 또 중국 배주도 지금 있습니다. 중국 배주는 고랑주라고 해가지고 한 병에 2,800원짜리가 있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술을 하나 좀 사야 되겠습니다. 포도주 명절 상품으로 좀 싸게 파는 건데요. 13,000원짜리 포도주를 한 병을 좀 사서 지상에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주도 싸고 술도 싸야 되겠죠.
술을 좋아하는 탈북자 김영수 씨. 술을 빠뜨릴 리가 없죠. 이것저것 사다 보니 장바구니가 금방 무거워집니다.
예, 지금 돼지고기도 오늘 지금 추석 명절 때문에 30%를 지금 세일을 해서 샀어요. 네, 그리고 소고기도 1.5kg짜리를 샀고요. 네, 그리고 고등어도 지금 4마리를 샀는데 만 원 주고 샀습니다. 다른 때보다 반값인데요. 이것도 샀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만주라고 하는 상인 올 수 있는 것들도 샀고 가격은 2만 5천 원 하던 것을 2만 원에 낮춰 파는 것을 샀습니다. 일단 저 상사림 할 수 있고 또 그걸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샀는데요.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장을 다 봤습니다.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한번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과연 필요한 물건은 모두 샀는지 예산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영수증을 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장을 다 봤는데요. 오늘 그 선물을 줄 것들도 이제 12만 5천 원 정도로 샀고요. 그 다음엔 술도 사고 맥주도 사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샀었고요. 그리고 수산물도 사고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것들은 다 샀습니다. 이자 합계를 해보니까 37만 원 들었습니다. 달러로 볼 때는 보통 한 350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처음에 얘기했던 것 그 범위 안에서 샀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 TV에 나오는 것도 한 20만 원, 보통 한 200달러 밑으로 다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아는 가까운 분들한테 또 선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도로 더 추가로 좀 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선물 가는 것만큼 또 받은 것도 있으니까 올해 이번 추석은 알심 있게 잘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오늘은 탈북자 김영수 씨의 추석 맞이 장보기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8년 10월 1일 오늘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는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인 T모델을 출시했습니다.
There's one car that takes you anywhere you want to go. The Model T. Strong, sturdy, with a will of its own.
T모델 출시는 자동차계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부유층을 겨냥해 이윤이 많이 남는 고급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한 대당 $850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일반 서민이 탈 수 있는 대중적이며 튼튼한 차인 T모델을 출시한 것이었습니다. 1863년 미국 중서부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아일랜드계 이민 2세로 태어난 헨리 포드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자동차 제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헨리 포드는 1896년 4륜 마차 차체에 가솔린 엔진에 장착한 자동차 쿼드리 사이클을 만듭니다. 이후 1903년 헨리 포드는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를 설립했고 5년 후인 1908년 오늘 혁명이라 불릴 만한 자동차 모델 T모델을 출시한 것입니다. 포드사의 T모델 자동차는 이후 단종될 때까지 무려 1,500만 대라는 천문학적인 생산량을 기록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1일 오늘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28년 전인 1921년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이래 중국은 공산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마오쩌둥은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와의 회담을 갖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공산당군과 국민당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이 전쟁은 공산당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났게 됐고 1949년 오늘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 체제와 소통할 수 있는 몇 개의 채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나 체제 전환,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 DMZ 이북 지역에 대한 군사력 동원 등에 관심이 없다고 보장했음에도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의 이날 성명은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면서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오늘 이탈리아 일간 라 레프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에 부임한 북한 대사는 이탈리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노 장관은 북한이 현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고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파노 장관은 하지만 이탈리아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아그레망을 승인받고 8월 하순 이탈리아에 부임한 문정남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임명자는 신임장조차 받지 못하고 이탈리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프랑스 제2도시인 마르세유의 기차역에서 오늘 흉기를 든 괴한의 테러로 시민 2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있던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와 프랑스 행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마르세유 중심가의 생샤를리역 앞 광장에서 시민 2명이 괴한의 흉기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은 테러 소식을 듣고 마르세유로 이동 중이라고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범행 수법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즉각 테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타 자치정부는 오늘 분리독립 찬반 주민 투표를 경찰에 단속하면서 33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날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내 투표소 적어도 한 곳에서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스페인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투표함을 수거했으며 항의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스페인 경찰 당국은 또 북동부 지역 2,300개의 투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의 투표 저지를 위해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카탈리냐 자치정부 대변인은 스페인 정부의 방해에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계속 투표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휩쓸고 지나간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섬 주민 절반가량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95%는 정전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다만 어제 복구가 조금 이루어졌다며 섬 내 60개 병원 가운데 51곳이 문을 열었으며 공항도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셀로 주지사는 또 도로가 복구됐지만 여전히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디젤유와 휘발유를 실은 트럭 100대가 내일까지 수도 산후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에르토리코 재난 복구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수도 산후안의 율린 크루스 시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크루스 시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크루스 시장이 민주당 얘기를 듣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루스 시장은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 재난 상황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어제 엔진 문제로 캐나다 동부 해안의 한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